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동무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또 예수님의 혈육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사도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기 자신 바울에게도 임하셨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셨다면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될 수 없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이같이 전파함에 이 캐리소라고 하는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쓰였다 그랬죠. 그런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가 믿었다라고 할 때에 피스티오는 과거형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 왜 그랬는지 이유를 생각해 봤죠.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현재형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예전에 과거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이 시간 현재에도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느냐? 이 시간 현재에도 너희들 믿음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냐? 자문해 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전파한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믿었다는 것은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예전에는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참 한심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세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목적 삼고 이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면하고 등한시한다면 난 부활 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오늘날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 자신을 향한 사도 바울의 신랄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부활을 한다면 그 부활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 자신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도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도대체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에 헛것, 헛것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공표를 우리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하는 그 다음에 헛것, 헛것을 화살표로 해서 끼워 넣으십시다.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헛것이 제일 뒤에 들어있죠. 헬라 말은 말이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더라면 헛것이로다. 우리의 전하는 것이. 그리고 헛것이로다. 너희의 믿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렬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고 이런 편지를 쓰는 거 사도 바울이 헛짓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헛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비오는 수요일 날 우리 이 예배당에 온 거 이거 지금 헛짓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 시간에 어디에 저 호프집에 앉아서 한잔하면서 세상 이야기하는 게 더 즐겁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 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헬라 말로 카타 투 테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짓 선지자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을 안 하셨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님을 살리신 적도 없는데 우리가 믿음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거짓 증거하는 셈이 돼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짓 증인에 지나지 않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부활하신 그분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고 그분 때문에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체험한 진실, 성경 말씀에 토대한 그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3절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왜 바울이 똑같은 말을 강조하면서 대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반복의 이유가 무엇인가?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아까 14절에서도 너희 믿음도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4절에서 너희 믿음이 헛되다 할 때 그 헛되다는 헬라 말로 케노스인데 그것은 현재적인 의미예요. 반면에 17절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하는 여기에서 기록된 헬라어는 마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미래적인 의미예요. 앞에서 말한 너희 믿음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너희들이 하는 일이 헛된 일,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로 너희들이 그렇게 100번을 믿어봐야 너희의 미래를 아무도 책임져주거나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겠습니까? 오늘이 2006년 6월 14일이죠. 인간이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그 시간 개념에 의하면 6월 15일 내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6월 14일, 6월 15일이 구별이 됩니까? 2006년, 2007년이 차이가 있습니까? 80살 살든 90살 살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한 점에서 끝나버려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느냐,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가졌느냐, 무의미해요. 내일이 없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믿음은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함이잖아요. 죄의 삯은 사망이기에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정말 기회가 있으면 성지순례를 해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지를 찾아가면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어디엔가 우리 주님의 무덤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숱한 사람들이 아마 어떤 왕릉보다 더 크게 만들어 뒀겠죠. 우리는 그 앞에 가서 꽃을 바치고 그 앞에서 우리는 경건하게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 있다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무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냐. 18절 또한 이것은 헬라어로 아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이 앞뒤 문맥을 이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결과 이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미래도 없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우리가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의 몸까지도 살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러므로 부활할 것이므로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 잠자다가 깨는 것처럼 잠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도대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있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주일날 딴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내 삶을 부인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고 보니까 부활이 없어요. 망한 거죠. 죽고 나니까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멸망되는 걸로 끝나버려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됐죠. 예수 믿다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정말 망한 사람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차라리 좀 더 노는 게 낫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중에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굉장히 가고 보고 싶고 호기심이 발동되는 곳이 많지만 안 가는 곳이 많아요. 내가 내 손 안에 한번 넣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도 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부활도 없는데 죽으면 망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자기를 구별해간다. 세상에 그보다 불쌍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야말로 자기 기만이요, 자기 최면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20절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표를 하십시다. 그러나 뭐죠? 반전의 접속사입니다. 그죠? 앞에 있는 내용 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절대 불쌍한 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전파하는 거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너희들의 첫 열매를 바치라고 그러시잖아요. 너희 첫 소산을 바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첫 열매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열매의 대표예요. 첫 열매는 첫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열매의 질과 의미와 가치와 수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지는 모든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마음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그와 똑같은 부활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음을 그분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왔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 아담이 돼요. 그게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도 되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었단 말이죠. 부활하게 되었단 말이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참 중요하죠. 그죠? 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를 범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피 안에서 아담과 육적으로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에 의하여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죠. 보면 볼수록 뭐 창세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삼천 수백 년 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삼천 수백 년 전에 동시대에 세상에 남아있는 여타 문헌들을 보면 원시적인 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성경의 문헌을 읽어보면 사람이 그 당시 다른 문헌들과 비교해 볼 때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기에는 상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5장에 성경 최초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족보이죠. 그 족보의 강조점이 뭔지 압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몇 세에 죽었고 셋은 몇 세에 죽었고 마할랄렛도 몇 세에 죽었고 노아도 몇 세에 죽었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창세기 5장 족보에서 그렇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어떻게 드러나요? 마태복음 1장 최초의 족보에 낳고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남의 여자와 불륜을 범했던 다윗이 산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유다도 산다는 겁니다. 다말 같은 여자도 산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공표를 하십시다.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고르라면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에요. 왜 이 구절이 중요합니까? 이 단어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만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을 갖춘 사람만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격 이상만 산다? 우리는 다 제외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님을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임한 것이죠.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몸이 부활할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강림을 뜻하는 헬라어가 파루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본래 황제가 행차하는 것, 그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정말 베들레헴의 구유 속에서 비천하게 오시고 달동네 나사렛에서 사시잖아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로 파루시아 하신다는 것이죠.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기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헬라어 텔로스는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영으로뿐만 아니라 몸으로까지 부활하고 나면 종말이 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종말이 되면 여기에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던 모든 악한 자들, 모든 악한 권세들, 주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그 종말 때 본래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타락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린다.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종말 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 그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사도 바울이 원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통치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멸절시킬 것은 사망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이르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 죄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만물이 회복되고 나면 죽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때에는 영원한 삶만 있는 것이고 그 세상에는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그의 발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까 시편 110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신다면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 탁자 위에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있는데 이 물건을 제가 들어서 제 발 아래에다가 제가 놓습니다. 그럼 물건만 놓는 것이지 이 물건을 제 발 아래에 넣는 제 자신이 제 발 아래에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되신다. 이것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존재적으로 열등하거나 성자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는 똑같으시고 존재는 동일하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만유의 주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세요. 제가 종이로 무슨 공작을 만들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이 공작품이 저한테 속한 것이지 제가 공작품에게 속한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만유 안에 계셔요.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 내재해 계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재해 계셔요. 지금 바울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금방 질문이 제기되죠. 아니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왜 이렇게 심판, 종말, 하나님의 회복, 주권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살게 되죠. 이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만물의 회복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활을 안 믿는 자가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한들 바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바울은 이걸 묻는 거예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주일 난제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을 의미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상급은 뭐라고요? 심은 것을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심이 없다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셈법에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심어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열매를 거둘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의 삶에서 구별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바울아 너 나와봐라. 너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요체 핵심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서요 딱 세 단어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 의, 둘째 절제, 셋째 심판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거죠. 절제는 끊을 거 끊어내는 거죠. 심판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끊을 거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끊을 것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 절제, 심판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사도행전 24장의 표현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결국 만물을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뿌려야 될 바른 삶을 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우리 구역 공부 시간 성숙자반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배울 때 이 구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죠. 2000년 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전파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요. 죽은 사람은 다 예수님 모르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신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죽은 자의 이름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혹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말이 맞다 틀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부활을 강조하는 자기의 논증으로 그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관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얘들아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는다면 이거 얼마나 모순되는 말이냐.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면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관습도 없어야 될 텐데 내가 믿어보니까 참 좋아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는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부활은 아니에요. 은연 중에 안 믿는 거예요. 너희들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사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가능한 한 안락한 삶을 살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위험을 감수할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살았는지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왜 바울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니까 아주 바울이 자기를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쉬워요. 그죠? 그런데 제일 뒤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공표를 하시고 이거를 31절 형제들아 그 앞으로 화살표로 옮겨 놓으십시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의 순서를 정확하게 하면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내가 다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어요. 왜? 왜 매일 죽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영혼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영원히 열매를 거두는 영원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싶어서 살면 살수록 사실은 나는 헛인생을 사는 꼴이 되는 것이죠.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체류했습니다. 그 3년 체류하는 동안에 바로 지금 고린도전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원형 극장에서 맹수와 이 격투사들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죄수들도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네로가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원형 극장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 때문에 자기가 직접 원형 극장에서 맹수와 싸웠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맹수와 싸우는 것과 같은 위험도 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내 인간 욕심대로 살다가 그런 위험을 당했다면 그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그리고 내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만약에 맹수와 싸우는 같은 그런 위험을 당하고 결국 인생이 죽고 허망하게 끝나고 만다면 32절 하반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캐세라 세라 살자. 예. 그렇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면 먹고 마시는 삶이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저도 예전에 놀던 가락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이라도 놀라면 저 누구보다도 잘 놀 자신이 있습니다. 그 왜 안 노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그분을 믿기 때문이고 그분의 부활, 영원한 삶, 그분의 심판, 상급을 믿기 때문입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에 속지 말라 이 헬라 말이 현재형 명령형으로 쓰여 있는데요. 헬라 말의 현재형은 문법적으로 그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계속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은 한 번 속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의역을 한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너를 속이려 한다. 그러므로 계속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럼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말이고 악한 동무들이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생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왜? 구별된 삶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닐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행실은 악할 수 있는 것이죠.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이 깨어라는 것은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몽롱하게 생각없이 비몽사몽 살지 말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므로 내가 참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지금 심어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고 악한 열매를 거두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것을 심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4장 1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함이 아니다. 거기에서는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부끄럽게 해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있다. 그 사람들이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사장에서 편지를 쓰면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의 문제는 외형적인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15장에서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건 죽고 사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건 이건 죽는 길이란 말이죠.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뿌릴 것을 뿌리며 살아라.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사랑과 충정을 이 한마디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11절로 되돌아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오늘도 내가 바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려야 될 것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은 부활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오늘 34절을 통한 바울의 이 지적은 고린도 교회 교인을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되는 것이죠. 이 34절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바른 진리의 열매를 뿌려간다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특정한 사람만을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주셨기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실상을 되돌아보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어느덧 구원의 감격도 부활도 모두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남은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습관과 타성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어리석은 실상을 오늘 깨우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뿌려야 될 것을 바르게 뿌리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어지는 날 우리 가운데에 그 누구도 후회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